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시대 교회사, 지난 2000년 동안의 이제 교회사를 시리즈로 이제 공부하면서 벌써 5시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76년, 그 다음에 9월 4일, 그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정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부의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럽 대륙에서 그냥 단순히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종교기관이 아니고 그냥 모든 권력을 이렇게 손아귀에 쥔 그러한 그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정부, 로마 제국 이런 게 이제 사라진 자리에 상상도 못하게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또 법률 체계가 무너진 곳에 거기에 교회법이 자리를 잡고,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뒤에는 수도원 학교가 유일한 배움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복음은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게임이 무려 1000년 동안 유럽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은 천주교의 일곱 성사가 있거든요. 그런 성사,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고, 사람이 복음이 이렇게 증언이 되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냥 태어나면 유아세를 받는 게 그거, 시민권을 받는 거고, 그 유아세를 받는 게 곧 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그 나라의 유아세를 통해서 이제 시민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이제 만들고, 또 성경의 권위 이상으로 사람들의 전통, 뭐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뭐 성인들 유고를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위로 쓰고, 그리고 맨 위에는 교황이 이제 무호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옥교리라든지 면죄부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개종과 같은 비성경적인 제도들이 중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됐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천년 전에는 전 세계 다 생각해 봤어. 대한민국 뭐 여기 그때 이제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중국, 아메리카, 뭐 인디언들, 뭐 여러분 남미, 북미 다 할 거 없고, 오세아니아 할 거 없고, 여러분 제일 개화가 됐다는 데가 유럽인데, 여러분 구원받고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천년 전에. 진짜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그렇죠? 이런 시대가 이 땅에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 정부보다 더 세력이 세갖고 교회가 모든 걸 지배한다, 이런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에는 그런 일이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 그 무너진 틈 사이로 교회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국가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됐죠. 자, 그러면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가 뭐냐, 이름이 종교재판소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The Medieval Inquisi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천주교 사제가 이제 이렇게 근엄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중세 종교재판소는 천주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을 해갖고, 그래서 위협과 어떤 면에서 공포, 이런 걸 이제 주면서, 그 천주교의 이와 같은 그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예요. 자, 그러면 종교재판소는 무슨 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세우려고 하면 교회에서 세우는 건데, 그 신학을 누가 만들어줬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강제로라도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신학적 명분으로 이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그 원칙이 강제 개정과 그 다음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종교재판소는 그런 그 신학에 기반해서 천주교와 다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다 누구냐? 성경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그래서 색출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공포와 위협을 주면서 복종을 강요해서 무지와 암흑 속으로 사람들을 가두는 그와 같은 통치기구, 이게 종교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는 AD 1184년부터 1600년까지 중세 유럽을 지배한 교회 권력의 대표적인 억압장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제 교회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챕터를 따로 딱 떼서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 무서운 거를 교회가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런 세속적인 정부가 그걸 운영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운영을 해갖고 공포를 주고 위협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억압장치다. 그래서 이 종교재판소가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에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중세 종교재판소, 그 다음에 교회의 무력 사용과 이단 탄압, 여기 이제 교회는 중세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무력을 사용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오명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했는가. 자, 그럼 왜 종교재판소를 우리가 한 시간을 따로 떼서, 또 제가 이제 책을 짓고 있는데 왜 굳이 그 한 챕터를 따로 떼서 종교재판소를 공부하느냐. 첫 번째는 이 종교재판소 그 역사를 살펴보는 거는 이건 좋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유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반드시 직시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성경적인 단체가 무려 1000년 이상 어떻게 이제 폭력을 자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오명을 쓰고 순교하거나 또 사회에서 배척이 되어야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편견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이고, 이거를 로마의 교황청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아주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의 왕이 스페인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1800년대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수많은 성경 신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와 같은 그 장치가 종교재판소다. 그래서 일단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카톨릭 교회가 이단이라는 그런 그 더러운 이름이죠. 이걸로 성경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교재판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들은 카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카톨릭 교회 일곱 성사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온 국민이 다 교회가 되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아세를 통해서 태어난, 그 국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된다고 하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걸 다 이단이라고 해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서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번역한 사람들,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 성경을 읽는 이런 사람들, 이거를 누가? 교회가. 아, 교회가 이거를 장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무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많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게 종교재판소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종교재판소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 아니면 교회와 정부가 하나가 돼서 국가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 국가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무력을 사용해서, 아니면 시의 무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말을 더 듣지 않으면 그러면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이제 결합이 되면 예수님께서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정교일치, 신정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걸 선포해 주셨는데 교회가 이 두 개를 이제 하나로 엮어갖고 그래서 교회국가, 국가교회를 만들고 신정정치를 하는, 심지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쯔빙길리와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다 국가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한 그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그 탄압을 통해서 많이 희생이 됐다는 거. 근데 다 구호가 좋아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이런 명분으로 이런 종교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가서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그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 재판소를 이제 운영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 역사의 내용은 그냥 단순한 그런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가 결국은 뭘 이루어내느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교 분리를 이루어내요,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헌법에 수정조항 제1조로 집어넣는 그런 일을 침례교인들이 AD 1791년경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제임스 매디슨, 이런 미국 건국의 아버지, 헌법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거를 헌법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온 세상이 정교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엮이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단 정죄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논리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이 강화가 되면서 종교 재판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세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77년 1월에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가, 여러분 1월입니다, 1월.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경에 이 알프스역을 갔는데 춥더라고요. 그런데 1월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알프스 산맥을 다 넘어가서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눈 속에서 사흘 동안 서서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굴욕적인 사건이 있어서 세계 역사를 공부한 사람 이걸 다 카노사의 굴욕이다, 그 정도로 교황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런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1415년에 체코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 재판을 받고 화형대에 서서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불길 속에서 이제 죽어갔어요. 자, 그럼 얀 후스의 죄가 뭐냐? 죄라는 게 없어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가톨릭교회 부패 이런 거를 비판하고 교회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한 거, 그것 때문에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200년쯤 지나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633년에 유명한 과학자, 69세가 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로마의 종교 재판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제 천동설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거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강요를 받고 그러고는 남은 생애를 가택 연금 상태로 보내는 그와 같은 결정을 이 종교 재판소가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식과 그다음에 과학 이런 모든 것도 다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은 다 다른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1077년에 일어나고 하나는 1415년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1633년에 일어났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는 거를 그걸 하지 못하게 굴복시켰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칼을 빼들고 교회가 강제를 하고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신학적 뿌리는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놓았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난 양심껏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유아세례 성경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고 시민권도 받고 교회 회원도 되고 난 이건 성경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면 한두 명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군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종교 재판소, 무서운 거예요. 인퀴지션이라고 하는 거. 자,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이 이러한 그 신학적인 토대를 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력을 써서라도 제압을 하고 이래서 교회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 무력 사용이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논리를 이제 가르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종교 재판소라고 하는 무서운 나무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론을 이제 제공을 한 거고 종교 재판소는 그 이론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AD 이제 1000년, 1100년 가면은 천주교회가 그냥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된 거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공식적으로 종교재판소는 베로나 칙령에 의해서 1184년에 시작이 되었다. 이게 역사가 이제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럽 곳곳에서 가톨릭 교회의 이와 같은 그 권력 행사,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 이거 우리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있을 수 없다. 한 부류가 왈도파라는 사람, 왈덴시안이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른 한파가 알비파, 알비겐시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카타리라고 불리는 이런 그 부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특별히. 자, 그래서 이 알비파, 카타리파는 남부 프랑스의 랑그독이라는 지역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 그런 집단이로 가톨릭 교회에 정례전, 사제제도 왜 프리스트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히브리서를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구약시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제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는데 왜 사제가 필요하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왈도파 역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뭐 목사라든지 사제라든지 이렇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꼭 신학교 다녔다고 한 사람만 설교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지. 또 교회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래야지, 카톨릭 교회처럼 교황이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뭐 대주교가 주교가 있고 뭐 일반 사제가 있고 부사제가 있고 뭐 수도원에 있는 뭐가 이런 방식으로 위계질서 있는 게, 그게 이게 신학교에 어디가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력이 커지니까 1184년에 루키우스 3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이 베로나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그 제도를 확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로나 칙령이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 각 지역의 주교는 매년 두 차례 자신의 관할 구역을 순회하면서 그 안에 이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정된 자는 세속 권력 즉 국가에 넘겨줘서 그들에게 형벌을 줘야 된다, 이거를 공식 문서로 만든 거예요, 이거 베로나 칙령에서. 또 이단을 숨기거나 이단을 도와주는 자 역시 처벌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고, 이단의 재산은 다 몰수한다, 이런 거를 담은 칙령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공식적인 이단 심판 제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소는 한마디로 이단 신문하는 데입니다. 이단 신문하는 데요. 자, 그거를 교회와 국가 두 개가 다 공동으로 서명을 해갖고, 그래서 어거신의 이론, 교회가 필요하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교회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처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그게 다 사랑의 행위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베로나 칙령이 만들어지고 1184년에, 그러고 나서 한 4, 50년 지나서 1231년에 교황청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 설치한 교황이 누구냐, 1231년에 그레고리오스 9세라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문이라는 교황 교서를 발표해갖고 교황청이 직접 통제하는 종교재판소를 공식적으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교황청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재판소의, 종교재판소의 주요 특징은 뭐냐? 교황청이 직접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재판소니까 거기에 종교재판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재판관들은 지역 카톨릭교회나 세속 권력에 속한 인물이 아니고 교황이 직접 임명하는 특별사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 같은. 지역이나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또 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용서를 해주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황청에서 직접 재판관을 이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견된 재판관들은 교황에게 모든 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주교들조차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각 지역에 이런 사법 통치 영역까지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종교재판소 하면은 카톨릭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이런 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파도 있고 갈멜 파도 있고 도미니칸 파도 있고 프란치스코 파도 있고 뭐 파가 많아요. 우리 이런 뭐 개신교회라고 할 때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게 있듯이 카톨릭 교회 안에도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여러 파 중에서 종교 재판을 하면서 이단을 신문한다고 해서 수많은 성경 신자들을 죽인 그 파의 이름이 도미니칸 파예요. 여기 가서 보면. 그래서 그 일을 너무 많이 수행한 그런 대가로 도미니크라고 한 사람이 카톨릭교회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카톨릭교회가 성인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자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카톨릭교회가 누구를 성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시성을 한다고 해서 만들잖아요. 카톨릭교회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믿음 플러스 행위, 일곱 성사,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유아 세례, 이런 모든 거, 연옥, 미사, 마리아, 이런 거를 극진히 많이 한 사람이 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을 성인으로, 세인트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영어엔 세인트가 우리를 세인트라 그러지 카톨릭 교회가 이게 시성해갖고 누구와 공적이 크다고 해서 만든 그런 세인트는 성경적으로는 가짜 세인트예요. 가짜 세인트. 저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수많은 성경 신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둔 사람이 도미니크라고 한 그런 사람이고 그 도미니크가 조직을 해서 그 이단 신문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 파를 만든 게 이름이 도미니칸 파다, 도미니크 파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칸 수도회 아니면 도미니카 파는 교황권을 지키기 위한 교리 단속기관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서 그 지역에서 이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고문을 하고 억압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그런 단체 그게 도미니칸 파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한 20년 더 지나가면서 이노켄티우스 4세 이노센트 4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등장을 했는데 1252년에 이 교황이 뭘 발표했냐 교서를 발표했는데 교서의 이름이 뭐냐 뿌리를 뽑기 위하여 제목이 그거예요. 뿌리를 뽑기 위하여 그렇게 제 제목에 교서를 발표하고 이단의 뿌리를 뽑으려면 고문을 사용해도 좋다 그건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고문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종교 재판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누가 고발했는지 이게 익명으로 이렇게 이제 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고는 누가 자기를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알 권리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무고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 사람 좀 돈을 뭐 빼앗아야 되겠다든지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종교재판소에 보내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이단으로 뭘 했다고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죽일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거나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이라고 이렇게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재산을 다 몰수한 거예요. 이단의 재산은 다 카톨릭 교회가 소유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유하고 또 일부는 세속 권력이 소유하고 또 일부는 고발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패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거를 좀 빼앗아서 내 걸 만들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단 재판소에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단이다. 카톨릭 교회의 그런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이게 해서 거기 걸려 넘어가면 그 사람 모든 재물이 교회 세속 권력 그다음에 고발자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권력과 탐욕이 결합된 억압적인 장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락할 수밖에. 제가 어젠가 어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저 사장이 있는데 저 사장을 없애야 내가 사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고소를 한다는 게 이렇게 회사에다가 내부 망을 통해서 저 사장이 무슨 뭐 비리를 했다, 뭐 회사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어제 처음 듣고 야 정말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탐욕과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그런 억압하는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을 눌러서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네, 몰수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일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돈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사람 장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그 재산을 다 몰수하려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이단 재판소에서 이들 처형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모든 부가 교회 세속 권력 고발한 사람들의 것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포의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아주 유럽 사람들에게는 종교 재판소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프라하에 갔는데 그 프라하고 시내에 가면은 종교 재판소 거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고문하게 할 때 어떤 그 도구들을 가지고 고문했는가, 그걸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 유럽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만드니까 책에 보시면 제가 다 기록을 해 놨어요. 어디 어디 방문하시면 이러한 그 종교 재판 그 고문하는 게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유럽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를 알게 될 거다. 자, 1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조사와 이제 고발의 단계인데 은혜 기간을 선포합니다. 종교 재판관이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일정 기간 은혜 기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게 얼마쯤 되냐? 한 2주에서 4주 정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가 이단 행위를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사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듯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백을 통해서 추가 피의자들의 이제 이름을 확보하는, 이 사람은 용서해 주면서 이 사람의 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잡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4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정보원, 스파이도 있고 밀정들 이런 거 해갖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익명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웃, 친구, 가족들이 그냥 막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고발의 동기는 진짜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뭐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한 사람은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이런 교리, 그게 실제 삶에서 실천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체포하고 수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되면 그 당사자는 종교재판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감옥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고 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몇 주에서 몇 년 동안 수감이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가장 답답한 건 내가 누구한테 고발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혐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3단계인데 신문하고 고문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비공개로 이제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어두운 신문실로 이제 끌려가면 거기에 종교 재판관들하고 서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두컴컴한 이런 그 방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고발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가운데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백을 하라고. 그래서 신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유죄면 자백을 받고 무죄라 해도 내가 무죄예요. 그래도 어떻게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고문이 가해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짓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단교리 이런 걸 믿었다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낙담으로 모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1252년에 이노센트 4세라고 한 사람이 고문해도 좋다. 첫 번째 많이 사용된 게 물 고문입니다. 물. 그래서 이 피의자를 이렇게 판자가 있는데 해서 머리가 밑으로 가게 하고 저 위에 다리를 놓고 그리고 꽁꽁 묶은 다음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여기 얼굴을 다리 가리고 그리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 그 익사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들고 공포와 질식이 이제 이런 그 고통과 함께 이제 엄습을 하고, 그럼 몇 번 하게 되면, 예, 그러면 결국은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문장치 유명한 거예요. 이 고문장치는 스트라파도라고 하는 이런 건데, 피의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한 손을 묶든지 이렇게 하고는 손목에 묶인 밧줄을 천장을 통해서 저 돌을 해서 저 위에 이제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려 있으면 그럼 어깨가 이제 탈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고통과 함께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 줄을 쑥 돌을 해서 내려버리면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겠어요. 이런 일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거짓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데도 평생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와 같은 불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크라고 하는 이런 그 고문장치가 있습니다. 레크는 말 그대로 사지를 다 저렇게 묶어놓고, 예,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네 개 이거를 다 해갖고 다 줄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사지가 찢어지는. 그래서 고문장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그런 그 고문장치가 레크인데, 예, 이런 거 외에도 엄지손가락을 압착을 해요. 엄지손가락을 그냥 또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유다의 요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문장치도 있고, 다리 압착기도 있고, 조금 이따 이제 보게 될 화형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자백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예, 그리고 그 자백한 다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문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종교 재판관이 불러주는 대로. 요새 그런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요새 우리나라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예, 하라는 대로, 예, 하라는 대로, 예, 그렇게 해라.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거짓으로 제가 이단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박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예, 재판 끝났으니까 이제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 의식에서 판결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 화형입니다. 화형. 예, 그래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고통 중에 제일 큰 그런 고통, 이게 화형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교회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했냐. 예, 뭐 어떻게 하냐. 공식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재판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그거를 세속권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처형은 세속권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린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인 적이 없어. 예, 실제로는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다 넘겨줘서, 네, 자기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세속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화형,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안에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은 화형이 영혼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단인데, 이단을 어떻게 하든지 교화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길, 그러니까 이게 연옥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연옥, 죽어서 있는 그 연옥하고 비슷한 거를 이 땅에서 구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화형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광장 이런 데서 화형을 집행해서, 틴데일도 화형을 당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얀 후스라고 한 사람도 화형을 당하고, 우리 얀 후스는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잘 모르잖아요. 체코를 한번 가보시면 체코 중심부의 제일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상이 얀 후스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체코 사람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그런 그 선각자로,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거예요. 세종대왕. 그 얀 후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자, 미국 사람들 아니면 유럽 사람들은 참 역사를 잘 보관합니다. 이 책의 이름이 마을터스 미러 이렇게 돼 있는데 순교자들의 뭐 거울이다 이런 거예요. 이 책이 오늘 아마존에 가서 보니까 아마존에서 다 파는데 책이 1198페이지인가 그래요. 1198페이지. 그래서 이거에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1660년대까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이거를 자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이거 네덜란드 말로 1660년대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튀레만 판 브라우트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책에는 이 사람이 메노나이트,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제침례 교회 교인인데, 그래서 비국교도, 국가가 지정한 그런 그 종교를 믿지 않는 비국교도들이 국가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 거 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책의 내용이, 여러분 책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이런 거 한 다음에 책마다 이렇게 가 뭘 집어넣은, 책에 사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떠한 고문을 통해서 뭐 수장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그거를 그 목판 그걸 이 판으로 이걸 다 해갖고 그 안에 한 100개 정도의 이런 그 그림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는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책을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가 봐서 교회에다 한 건 옛날에 제가 샀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마존에 하나 사서 둘 테니까, 정말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저렇게 책으로 저걸 다 남겨놓고, 그 고문당할 때 그런 기구라든지 고문당한 방법이라든지 수장당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렇게 판화로 다 해서 다 그림으로 남겨놨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과 국가 권력에 자행된 고문, 투옥, 화형, 참수, 익사 장면 이런 게 그 안에 그대로, 그 당시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해서 다 그림으로 그려갖고 저 안에 이제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교재판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게 교회니까 신학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 우리 천주교에 유명한 어거스틴 있지 않냐? 어거스틴의 그 교부가 다 이런 모든 거를 정당하다고 다 이야기해 준 거다. 지금부터 700년 전에, 뭐 6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중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가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반대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단들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위조 화폐를 만드는 자들을 세속 군주들이 정당하게 사형에 처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단자들은 훨씬 더 정당하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교회가. 그래서 이단은 뭐냐, 영혼의 화폐를 위조하는 게 이단 아니냐. 그래서 가톨릭 교회하고 다른, 유아세례 우리 안 된다, 그렇죠, 국가교회 안 된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 거, 이걸 주장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은 위조 화폐와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위조 화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중세에 가장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나서서 저러한 이론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기괴한 그 뭐랄까 이유가 뭐냐,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그 이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문하고 죽인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고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잔인하게 뭐 죽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 어거신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주장을 펴면서, 그래서 악을 선으로 부르는 이런 그 도덕적인 그 전도, 이 뒤바뀌는 거죠. 앞뒤가 뒤바뀌는. 그래서 어거신이 AD 400년경에 뿌린 그 씨앗이 한 800년쯤 지나서 1200년대에 가니까 이런 종교 재판소, 이런 악독한 그런 고문, 이런 형태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부류가 그 이단의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가 알비파입니다. 알비. 종교재판의 첫 번째 가장 큰 표적, 알비파는 카타리파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카타리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순수하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부 프랑스에서 알비파가 너무나 많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대로 두면 치안 유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1208년에 이노켄티우스 3세가 알비파를 무력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파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십자군의 이름이 알비 십자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람하고 뭐 이거 이 십자군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알비파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십자군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209년부터 1229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그런 사람을 공격한 유럽 내부의 십자군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에 들어가서 카타리파, 알비파 남녀를 다 벌거벗기고 그렇게 해갖고 잡아갖고 종교 재판소로 끌고 가는 저런 그림들 여러분이 가셔서 알비 십자군 이런 거 여기 위키백과나 구글에 가서 치시면 저런 그림이 다 나옵니다. 저런 그림이. 자, 그래서 그 다음 권에 이제 또 하나 가서 보면 여기 교황의 명을 받고 십자군 저 군대가 이제 조직이 돼갖고 그래서 알비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모든 게 저거 위키백과에 나오는 거예요. 위키백과 그림을 제가 그대로 이제 따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알비파를 다 죽이니까 결국은 알비파는 14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도나투스파를 어거스틴이 무력으로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나서 도나투스파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알비파가 지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왈도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말씀드린데 이 왈도파 역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소에 커다란 그런 희생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왈도파는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으로 이제 도망쳐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왈도파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류를 척결하고 그다음에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를 이제 다 제거하는데 그게 누구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제롬의 라틴 불가타라고 하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읽습니까?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읽고 미사라고 하는 건 몽땅 다 라틴어로 이루어지는데 한마디 못 알아듣는 거 한마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데 알아듣질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번역하면 종교재판소에 이단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거나 이렇게 필사하거나 하면 그러면 종교재판소에 또 이단으로 해서 처형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대상이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무슬림들 종교가 다르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녀들 지식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 심판을 넘어 이제 다른 영역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 대표적 사례가 중세 말과 근대 초에 유럽을 휩쓴 마녀 사냥. 우리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진짜 수많은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서 천주교에 의해서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종교 재판소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지식인들. 교회의 가르침하고 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지식인들 다 종교재판소에 넘겨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그 사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파급이 되는 이런 것들 이게 생기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가서 읽으면 천동설을 이야기합니다. 천동설. 그래서 이 지동설이 나오고 했을 때 말틴 루터가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뭐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 달라져서 이게 이 두 개의 기차가 똑같이 50km로 간다고 보세요. 그럼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0.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이것도 50 이것도 50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모든 별들의 움직임 이런 거 모든 거 하는 거는 천동설이 되냐 지동설이 되냐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이제 드리고, 자 가장 무서운 게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종교 재판서, 이게 공포의 절정이다. 가장 악명 높은 게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거는 교황이 세운 게 아니고 스페인 왕이 통제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종교재판소 운영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 싹 제거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스페인에서는 왕이 이런 것들 세워갖고, 예, 나하고 반대가 되는 모든 사람 딱 숙청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스페인 종교재판소인데, 종교재판소 중에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게 이 스페인 종교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걸려들면은, 예, 그러면 공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공개 행사거든요. 자, 공개 행사가 이제 이게 아침, 저 이단을 이제 정죄하듯이 여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 걸려들면 그러면 이 피의자를 뭐 화형을 하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성문 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종교적인 행렬이 있어요. 십자가와 깃발을 든 수도사, 종교재판관, 세속 권력자들이 행진하고 그 뒤를 따라서 쭉 누가 오냐, 죄수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은 산베니토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란색 그런 옷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검은색 옷을 입고 이런 걸 입고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돼서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행사를 스페인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저걸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저기 걸려들면 죽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조심하고, 국가에 어떤 무슨 해악이 된다고 하는 거 누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겁을 먹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소에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신자들이 무고하게 죽는 그런 일이 생기고, 두 번째 지적인 활동이 다 억압을 받는 거예요. 무언가 지적인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가, 교회가 하라는 거 라틴어로도 읽으라 그랬는데 왜 굳이 영어 프랑스어로 뭘 해보려고 그러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결국은 뭐예요?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고 하는 거를 교회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국가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기독교를 증오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뭐가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종교 재판소 고문 이런 걸 통해 갖고 뭐 사람들을 교화한다 그러고 영혼을 정화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난 그런데 교회는 안 갈래, 이렇게 돼서 기독교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유럽 내에 이제 많이 팽배하게 되고, 나중에 프랑스의 계몽주의라든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종교 재판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대혁명을 이렇게 일으키고 나서 종교는 아주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이성, 계몽이 된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지 종교라는 그런 영역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프랑스 계몽주의가 생기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종교 재판소의 악랄한 재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하잖아요. 아, 예수님을 믿고 뭐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가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종교재판소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압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니까 교회가 도덕적인 권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가는 거 이제 하지 않을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교황부터 다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가교회로 인해서 필연적인 결론이 이제 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국가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짓밟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교회의 도덕적인 권위가 약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래야 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걸 종교재판소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종교와 이 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읽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 보고할 테니 난 이렇게 믿고 싶으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 성도들이 됐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은 강제될 수 없는 거다. 신앙 그걸 어거스틴처럼 강제로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믿으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두 번째, 양심의 자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천부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거 국가교회가. 여러분, 국가교회 간단하게 그냥 이슬람 생각해 보세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분 쿠웨이트나 이란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하던 대로만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인간에게 이제 강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지 교회와 국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서 국가교회가든지 교회 국가가 돼서 교회가 칼을 들면, 신앙이 강제가 되면, 양심이 억압이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이런 모든 진리는 다 사라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중세 천주교의 그 천년 동안의 그 암흑시대의 그 모습,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와 같은 암흑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과 억압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종교재판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연한 그런 역사의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런 거를 인식을 해야 왜 침례교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정교분리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이 하나님의 가치인가, 이거를 누가 성취했다고요?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1791년에 성취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지난 200년 동안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는 이런 장벽이 국가와 교회 사이에 이제 생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